룻기 2장 12절에 그의 날개 아래라는 표현이 있고요. 13절에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두 표현들을 가지고 제목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Under your wings. 오늘은 유대인들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입니다. 유월절부터 50일 혹은 부활절부터 50일을 각각 계산하면은 금요일날은 유대인의 칠칠절이 되고 주일 오늘은 우리 개신교의 오순절이 됩니다. 오늘부터 보리를 첫 수확하는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수확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한 시즌이 끝나면은 그것을 이제 곡간에 드리는 저장하는 날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오늘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로 기념합니다.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보고 여호와의 은혜의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였더니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마가의 요한 다락방에 모인 500 문도들에게 큰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던 날입니다. 고대에는 각 민족마다 수확기에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혹은 칠칠절의 축제가 시내산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리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혹은 토라를 받는 사건과 동일시하였습니다. 그 역사는 이러합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 순례길 가는 3대 절기가 오순절 말고 두 개 더 있습니다. 유월절과 초막절이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맨 처음 거두어들인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First fruit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건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사건이 뭔가? 네,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까지 왔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at the foot of the mountain, 시내산 발 앞에 혹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는 시내산 발 아래입니다. 한국말로 산기석이죠. 산 비탈진 곳의 아랫부분이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뿌리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마치 율법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괜찮아, 그렇지 아니하면 여기가 너희 무덤이야 라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을 때 강압적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이 해석이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게 다음에 이어지는 현상은 이런 해석을 강화해 줍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동반하는 천둥, 번개, 시커먼 구름, 네,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다가 죽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했죠. 근데 이 순간을 유대인들은 칠칠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샤브옷입니다. 이 이벤트를 종종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밤새도록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 칠칠절 기간에. 그러나 그 순간을 성경적으로 곰곰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주신다, giving이지만은 무섭고 강압적으로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날을 celebration하고 지킨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단 그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다는 giver이시고 이스라엘은 받고 지킨다는 언약 관계 말입니다. 그래서 봄보리 혹은 봄밀 수확 시기와 겹치는 이 맥추절, 칠칠절 혹은 오순절은 그 의미가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이라는 역사의식이 고취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언약 관계에서 출발한 국가인식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도 상해 임시정부가 만든 헌법, 그것을 기반으로 삼으니 대한민국 근대 국가의 시작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구약의 칠칠절이 신약의 오순절, 개신교의 오순절이 되는데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내려오심은 새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의 내려오심은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것처럼 신약에서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내산 율법을 주시는 사건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했다라는 상징 말입니다. 당연히 커뮤니티 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유와 치즈 제품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이때 읽는 책이 룻기서입니다. 왜 룻기서를 읽을까요? 칠칠절은 보리 수확기를 의미하는데 룻기 스토리가 보리 수확 타작 마당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나오미의 하나님을 룻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메타포를 마치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언약 축복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오순절날 룻기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룻기서를 읽으면서 오순절 전통으로 삼을만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깨달음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겠죠. 룻기서의 스토리의 대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베들레헴이니까 유다 지파 중에 한 가족입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는 가족이죠. 근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 두 아들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자부를 얻게 되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둘째 자부는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둘도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 셋만 남았죠. 근데 유대 땅 베들레헴 고향 땅에 먹을 양식이 생길 정도로 농사가 잘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 땅 이민 생활을 청산하려고 하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이제 가는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모압 여인, 즉 유대인 기준으로 이방 며느리에게 모압 땅에 남아있고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남고 둘째 며느리 룻은 따라오게 됩니다. 남편과 아들 둘을 잃은 나오미의 마음이 생생하게 1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유대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이방 며느리 룻은 2장에 들어가서 보아스라는 유력한 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가 보리 추수기이고 보리 타작마당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추수를 하면서 조금 땅에 떨구어 버리는 풍습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가서 양식으로 쓰게 하는 풍습입니다. 룻이 보리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룻을 보고 사완에게 묻습니다. 이 소녀가 누구냐? 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룻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작고 좁은 동네 소문이 이미 나 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남정네들이 젊은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당부하는 보아스죠. 그러면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방 여인인 줄 당신이 알 텐데 어떻게 은혜를 제게 베푸십니까? 자네가 남편이 죽고 내 고향 모압을 떠나 이곳 베들레헴으로 온 것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여호와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룻도 화답을 하지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그 상이 뭔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은혜가 뭔지, 보답이 뭔지 질문하며 룻 기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구인지 압니다. 2장 20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 그 유명한 히브리어 고엘입니다. 영어로는 redeem 혹은 redeemer로 많이 쓰입니다. 순수한 우리말도 있습니다. 무르다이죠. 무엇을 샀거나 바꾼 물건을 원래 임자에게 도로 주고 돈이나 물건을 되찾는 겁니다. 시계를 샀다가 도로 물렀다. 팔았던 시계를 물러주다. 집을 샀다가 물러줬다. 내가 너한테 줄 돈이 있고 네가 내한테 줄 돈이 있는데 서로 상시하자. 주고받고 물으자. 바둑이나 장기를 뚫 때 한수 물러자. 우리들의 지난날 아련한 시간은 물을 수 없다. 순수한 우리말들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던 사회에서는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자유하게 하는 것도 무르는 것입니다. 이 무르는 스토리가 3장에 나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 기업을 물을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방 며느리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의 잠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작전을 구사합니다. 룻의 행동이 담대해지는 것이죠. 3장 7절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다른 이유가 아니고 룻은 기업 물을 자 보아스에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당돌한 룻의 행동에 보아스는 절차를 밟으면서 룻을 아내로 취하고 그리고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는 그러한 작업을 합니다. 결국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고 아들 오벳을 낳게 되자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4장 11절 12절에 축복의 말을 듣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룻기서는 성경에서 가장 목가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책입니다. 사랑스러운 장면이고 멋진 장면이죠. 추수하는 보리밭 풍경이 나오고 풍성한 수확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슬픔에서 기쁨으로의 반전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룻기서는 구원사적으로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서를 연결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 남편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은 사무엘서 앞부분에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는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두 책이 서로 연상이 되게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사기 마지막에는 베냐민 지파의 대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자 그것을 빌미로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시집을 안 보내려고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베냐민 지파는 자손을 생산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때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처녀들이 축제하는데 급습을 해서 납치해가지고 베냐민 젊은이들에게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굉장히 어글리한 방식이죠. 옳은 방식이 아닙니다. 사울왕 계통의 베냐민 지파를 굉장히 깎아내리는 기술 방법입니다. 반대로 사울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다윗 가문의 유다 지파, 다윗의 조상 보아스가 아내를 얻는 스토리는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짧은 룻기 스토리의 여주인공 모압 여인 룻과 베들레헴 출신 시어머니 나오미, 그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그 후에 꾸며진 그 깊은 저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 며느리가 모압에 머무라고 촉구했지만 룻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장 16절,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묵을 곳에 나도 묵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사용한 단어들은 출애굽기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과 대조해 가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겠나이다. 룻이 이렇게 내뱉은 말은 자신이 짊어지고 지켜야 할 언약이죠. 상상력을 펼쳐보십시다. 룻은 이방인 개종자로서의 본보기입니다. 사도행전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는 원전이 룻기서에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시내산에서 모두 모인 것처럼 룻도 모압길에서 나오미에게 착달라붙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맥은 사뭇 다릅니다. 룻기를 더 높게 평가하는데 그 이유는 주제가 헤세드입니다. 인애, 인자, 자비하심이죠. 그러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의 반응은 우리가 행하여 순종하겠습니다. We will do and obey. 단순한 의무보다는 훨씬 고상하죠. 결국 나오미에 대한 룻의 서약은 그 강도가 훨씬 셉니다. 1장 17절을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장사되리이다. I will die to be buried. 비교해 보십시오. We will do and obey. 서약을 하는데 죽고 장사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셉니까? 그래서 같이 죽고 장사되겠다고 따라 나선 룻에게 헤세드라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룻에게 나오미는 보살핌과 관심으로 갚아줍니다. 달리 말하자면 부유한 지주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두 여인 룻과 나오미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헤세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세 사람은 오벳을 얻게 되고 기쁨을 회복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시내산을 움직일 정도로 우렁찬 그런 힘을 과시했습니다. 룻기에서 하나님은 공허하고 슬픔의 상황에서 충만하고 기쁨으로 반전을 시키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정적인 힘이라고 한다면은 룻기에서는 동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도 아침마다 눈을 뜰 때면은 룻의 언약적 고백을 묵상하거나 외쳐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장사되리이다. 이러한 헌신과 믿음을 연습하기를 권고합니다. 각각의 남편을 잃은 두 여성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제 길로 가야 할 때 오가는 대화 아닙니까? 또 상상력을 펼쳐봅니다. 시내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시는 행위가 결혼과 같아라고 했듯이 하나님 역할의 나오미에게 이스라엘 역할의 룻이 같이 죽고 장사되리라는 고백으로 영적인 파트너, 영적인 결혼임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율법의 관계는 나오미와 룻 사이의 헷세대의 관계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칠칠절을 지키는 유대인에게 시내산 언약이 모델이 되는 것처럼 오순절을 지키는 신약의 우리들에게 헷세대가 모델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도적인 파워와 힘을 보았습니다. 산을 두르는 구름에서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두렵고 떨리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로 거리두기 경험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 시내산의 어두움과 무서움 못지않게 룻은 앞으로 무슨 일 만날지 모르는 길을 담대함과 전심으로 마주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며 은혜 입기를 원하는 새길교회 교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기서를 통하여서 주의 날개 아래 은혜 입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던 그 시내산의 경험이 변하여 오벳을 넣고 새 가정을 이루어 새 나라를 여는 다윗 가문의 영광과 기쁨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